인문학 콘서트 싱그러운 3월의 첫 방송으로 인문학의 처음을 찾아가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양 고전학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김헌 교수님의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만나고 있어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그리스의 빛나는 고전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나오는 고전을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 또 특별히 꼭 내주는 과제가 있으시다고요?
예, 그 고전을 읽지 않고 못 배긴다. 이거는 뭐 고전 내용이 좋고 제가 제일 재미있게 잘 설명해서도 있지만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과제를 내니까 읽기
그게 중요합니다.
예. 네네요.
저는 보통 이제 과제를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 내주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짧은 글을 쓰는 게 네 개 정도인데 그 네 개는 그 작품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너의 마음을 울리는 너에게 딱 꽂히는 네. 구절 하나 뽑아라. 그 구절을 뽑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게 너한테 던지는 질문이 뭔지를 써라. 그렇게 그 쓰게 만듭니다. 그거는 첫째로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뽑아서 쓰고 그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반 페이지 한 페이지가 채워지니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 뽑은 구절을 잘 곱씹으면 네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게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유로 두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책을 안 읽고는 숙제를 과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책에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이 외로운 것은 평생을 두고 읽을 고전이 한 권도 없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는 그리스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시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평생을 두고 읽을 고전이 여러 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특별히 한 권만 꼽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린다면은요.
예, 네,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인데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고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네, 네.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꼽고 싶습니다.
시학.
네, 아마 제일 재미없을 것 같고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저의 생각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준 책이어서
네.
요즘도 계속 읽고 앞으로도 계속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시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인생이 외로운 것은 평생을 두고 읽을 고전이 한 권도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로웠나? 어떡하지? 하나 정해 볼까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뭐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고전이든 하나를 꼽고 또 평생의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이 바로 이소무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낭독으로 잠깐 만나보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진드기의 우화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지요. 여우는 발버둥을 쳤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흡혈 진드기들이 달라붙어 여우의 피를 쪽쪽 빨아먹었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고슴도치가 여우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제가 진드기라도 쫓아드릴까요?
그러나 여우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냥 놔둬.
고슴도치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 이놈들은 아까부터 나에게 붙어서 내 피를 충분히 빨아먹었으니 앞으로는 조금씩만 빨아먹을 거야. 하지만 네가 지금 이놈들을 쫓아내면 나를 노리고 있던 굶주린 놈들이 새롭게 달려들어서 내 남은 피를 빨아먹겠지. 아, 나 그럼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놔둬.
여우를 그 수렁에서 꺼내줄 수 없다면 고슴도치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여우에게 도움이 되겠죠.
잘 읽으시네요.
네, 정말 재미나게 잘 읽죠. 예, 웅덩이에 빠진 여우를 저라도 좀 건져주고 싶습니다만 지금 고슴도치는 건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진드기는 쫓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붙어서 피를 빨아먹을까요?
아니 근데 여우의 대답이 저는 좀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데 이 우화를 만들게 된 배경, 이솝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좀 관련이 있겠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솝 우화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읽는 책 그리고 그 어린애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이 책에 나오는 지금 읽어주신 아주 재미있게 읽어주신 이 여우와 고슴도치 그리고 그 진드기 이야기는 그 사모스 섬에서 이솝이 연설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고위 관리들이 백성들을 자꾸 착취를 하자 그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했을 때 이솝이 그 고위 관리를 그 변호하면서 했던 얘기죠.
아하.
우리가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력자들은 어떤 떡고물을 빼먹고 그러는데 떡고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떡을 빼먹는 사람도 있죠. 떡판 자체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정말 그 백성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이솝은 아주 복잡하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과도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게 지금 정치적인 얘기라고 해서 저 되게 좀 놀랐는데요. 요즘에 보면 다시 읽는 동화. 뭐 어른을 위한 동화 이렇게 좀 각색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화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은 아 지금을 비추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 그 어차피 정치인들은 때 묻고 착취하는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때 이 여우에 해당하는 그리고 흡혈 진드기에 해당하는 이 그 이솝이 변호하려고 했던 고위 관리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맥락을 전부 버리고서는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화뿐만 아니라 모든 고전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죠. 권력자나 또는 견강 부회에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화 하나를 더 예로 들어주신다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데 그 어떻게 해석들을 보통 하시죠?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끊임없이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거북이 같은 사람한테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를 물고 다니는 사람한테 너도 열심히 하면 금수저를 따라갈 수 있어.
맞아.
이러면 사실 이게 그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넌 네가 못 살고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거북이 봐. 되잖아. 근데 사실 거기에 숨어 있는 문제는 거북이와 토끼가 그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거북이가 이길 수 없는 경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 구조적이고 사회 시스템을 문제 삼지 않고 개인의 노력,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불공정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코스를 바꾸는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신선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후대 서양 사람들이 몇 가지 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 토끼가 거북이한테 너 나랑 한판 뜨자. 그럴 때 거북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이게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질 수도 있는 경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거북이가 머리를 짰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 한 20명을 데리고 군데군데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출발하면 이제 토끼가 먼저 뛰어갔겠죠. 근데 저쪽에서 거북이가 싹 나온 거예요. 친구가.
네네.
그러니까 거북이 2가 딱 나오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요.
벌써 왔는데?
빠르네.
그래서 더 힘차게 뛴 거예요. 그거 이쯤 못 따라오겠지 그러고 보니까 거북이 3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버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좋다. 네가 자꾸 경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대신 코스는 내가 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토끼가 좋아. 네가 코스는 정해라. 그래서 시합을 했던 거예요. 그 한참 토끼가 앞서갔고 거북이는 천천히 가는데 네.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냇가가 있는 거예요. 그 토끼는 건널 수 없고 거북이만 건널 수 있는.
네, 이종 경기였던 거죠.
예, 그렇죠.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아주 신선해요.
그 예. 요즘에 그 코미디로는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그 거북이가 용왕님께 토끼 간 바치려고 나왔었던 그 거북이라고. 그래서 제일 앞에 출발선에 용왕님 서 계셔서 거북이는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얻었다고 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그리스의 고전 가운데 여우와 진드기의 우화를 통해서 우화 살짝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도 재미있네요. 이어서 만날 고전 퀴즈로 먼저 만나보시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로 원제는 시작에 관하여입니다. 현존 원본은 2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은 비극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바로 이 책에 나오는데요. 서양 문학 이론의 영원한 고전으로 꼽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번 시학. 3번 변신 이야기.
네, 남정미 씨가 아까 이 책의 원 제목이 시작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시자의 지을자. 시를 짓는 것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네. 1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번 시학. 3번 변신 이야기.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김헌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박혜경의 노래 듣습니다. 동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서양 고전학자 김헌 교수님과 함께 고전 중의 고전, 절대 고전들 만나고 있습니다. 고전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워낙 그 읽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고전의 달인 김헌 교수님 그리고 다독가 정미 씨한테도 그런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문호들이 쓴 건 좀 어려워서.
아, 그런가요?
못 보겠어요. 무슨 까르바조프의 형제들 뭐 이런 일단 그 뭐 좀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면 읽다가 또 앞으로 봤다가 또 읽다가 또 지명도 헷갈리고 사람도 헷갈리고 그래서 도전하는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밌는 네. 작품도 상당히 많아요. 닥터지방.
네. 아, 네. 그런 거 많은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근대 독일 철학 쪽 책이 굉장히 어렵다고 오. 느껴집니다. 그 대학 때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하나 생일이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네. 이 친구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준 책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읽어봐라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저는 그걸 펴서 한 두세 페이지 읽다가 네. 분명히 한국어인데 읽질 못하고.
아,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예.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그 헤겔, 칸트 이런 쪽을 잘 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구형이 아나운서 어때요?
읽기 쉬운 것도 많은데 네. 굳이 그런 거 찾아 읽을 거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이러니까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책 읽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 읽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책 중 하나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책으로 꼽아주셨었거든요. 예. 시학 하면 이제 시에 대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 정작은 또 시에 대해서는 뭐 안 예. 나온다고요?
그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 시인이 되고자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 네. 그 책을 사서 펼쳐본 순간 내가 되려고 하는 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시라고 그러면은 어떤 음악적인 운율이 풍성하고 네. 그런 언어에다가 그 감정적인 거, 정서, 생각들을 담아내는 이런 걸 보통 시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시 중에 제일 시 같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서정시를 보통 꼽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정치적인 시도 좀 그 시 아닌 것 같고 서사시 그러면 이건 소설 같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 정서, 생각들을 담아내는 음악적 언어, 구조물로서의 서정시 이런 거는 나오지 않고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익히 들어온 뭐 카타르시스 그리고 예. 모방에 대한 이야기가 시학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 많이 쓰는 용어니까 잠깐 그 개념을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카타르시스. 우리 영화 보고서는 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카타르시스의 어원을 그대로 따져보면 카타 하르시스가 더해진 말입니다. 아.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고요. 어. 하르시스는 이렇게 잡다, 잡아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잡아당기다? 어떤 뜻이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아들 아래서요. 뭐 연민이나 공포, 눈물 뭐 이런 그런 네. 건가요?
시학을 많이 보셨군요. 이건 사실 의학 용어였습니다.
네.
그 좀 깨끗진 않지만 설사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쏟아내고 나면 시원해진다.
네, 그런 뜻. 옛날 사람들 그 그리스 의학에서 병이 생겼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설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 먹고 얹혀 있는데 네. 그 다 배설하게끔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나쁜 기운들이 다 나가서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런 의학 용어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추상적인 대로 넘어가면서 종교 언어가 되면서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쁜 불결한 생각, 아. 죄악된 마음, 격정 이런 것들을 씻어낸다는 점에서 정화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는 이제 깨끗하게 하기라는 뜻으로 네. 깨끗게 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봐 뭐 이런 말을 쓰죠.
네. 네.
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이 시학이라는 책에 쓰면서 글쓰기의 어떤 지침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지저분한 거
네.
또는 더러운 요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그 정수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집필 작업 형태를 카타르시스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의 카타르시스하고는 조금 다른 네, 많이, 의미로
네, 다르지만
예, 뭐
내용은 그 예, 연결이 될 수 있는 되고요. 거고요.
그 미메시스, 모방에 대한 네, 얘기를
모방은
해주셔야죠.
모방은 미메시스는 사실 의성어입니다. 미메시스.
미메시스 해야 되나요? 예,
저기 느껴지죠?
네네.
엄마가 아이한테 그 말을 가르칠 때 이거 뭐 책상 그러면 책상 따라하는 것처럼 이거를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민메시스
민메시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흉내하기 따라하기 이런 뜻이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누구를 모방한다는 뜻에서 모방하기라는 말로 바뀌었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모방으로 가면은 자기 해석을 담아서 재구성하는 재현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모든 게 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학의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석학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근데 그의 작품 중에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첫 장편 소설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던 장미의 이름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저도 이 책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그 시학2 나오잖아요. 웃음에 대한 얘기가 예, 나와서 예. 그걸 가리기 위해 결국에는 수도원 불까지 지르는 그런 내용의 장미의
맞아요.
이름.
예.
이 책이 또 이제 시학과 관련이 있으니까 또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미 뭐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네. 얘기를 하자면 뭐 장미의 이름은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의 골격은 아실 겁니다.
네.
사건은 살인사건이고요.
네.
수원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네.
이 살인사건은 독살인 걸로 판명이 되고
네.
이 독살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떤 똑같은 책을 대출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뭔가 했더니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 중세 그 수도원에서 시학이란 책을 읽는 사람이 죽었을까? 알고 봤더니 장서의 책임관이었던 한 수사가 그 책을 수도사들이 못 읽게 하려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독약을 발랐던
네.
거죠.
비소를 발랐죠.
네. 왜 못 읽게 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시학 읽으면 뭐 이거 못 읽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같이 시학 좋아하는 사람은 10번을 죽어도 더 죽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약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움베르토 에코가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시약 이권이 있었을 것이다.
네. 예, 그렇죠. 네. 그 시약은 아까 이제 시약 속엔 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뭐가 네. 들어있냐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시약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poetics. 이게 그리스 말로 가면 포이에티케라는 말인데 네. 포이에라는 말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뭐 배를 만든다, 집을 만든다 할 때도 다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뜻은 만들기, 짓기 이런 네. 뜻입니다. 그런데 왜 시를 짓는 것만 포이에틱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밝히는 건 이게 짓기에 관해서 내가 쓰는데 뭘 짓는 거냐? 거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이야기 짓기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시약이라기보다는 스토리텔링 작법 또는 소설 작법 또는 이야기 작법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거를 번역한다고 10년째 매달리고 있는데 저는 책 제목을 짓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학 제목을 짓기로.
예, 예. 그래서 이게 두 권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1권은 서사시와 비극을
네, 네.
만드는 그 거기에 들어간 얘기를 만드는 이야기만 담겨 있는데
네.
2권은 아마도 희극을 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미 이름에 나왔던 책은
1권이
희극을
아니라
다뤘던 그렇죠. 2권일 것이다.
예. 그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2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네. 시도사가 읽으면 안 되냐. 그렇게 묻게 될 테고 그러려면 이제 그리스 희극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스 희극은 그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그 아웃사이더들의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희극을 코미디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리스 말로 풀면 코모에디아거든요.
네.
거기서 코메라는 게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오디아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코메디, 코모이디아 하면은 변두리의 노래인 거예요.
아.
그 변두리에는 어떤 사람이 사냐면 주류에서 쫓겨난 사람들.
네.
아니면 주류에서 살지 못한 흑수저들.
네.
농부들.
맞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러니까 그 풍요를 생각하고 풍요와 다산을 연결시킬 수 있죠. 다산하면 음단패설을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희극 속에는 어마어마한 음단패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비극이 19금이었던 것만큼 희극도 그래서 19금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낯이 뜨거울 정도의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직접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네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네. 지금도 생생한 음단패설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9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책이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은 이렇게 짓는 거야 하면서 많은 예문들을 보여줬을 텐데
네.
그거 읽으면 이제 수도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죠.
아, 그렇죠.
아, 네. 저는 그 장미 이름이 영화화되기도 했었잖아요. 쇼 코넬리 예. 주연으로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왔던 책은 바로 이제 시학 2권인데 그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원본이 남아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책으로는 안 남아있고 있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추정하고
네.
있었는데 19세기 말에 어떤 수도원에서 파피루스가 아니 저기 뭐 양피지가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세 쪽이 잘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희극을 갖고 얘기한 거고
네.
그 세 쪽짜리 그 필사본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제2권을 요약한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세 편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1922년에 쿠퍼라는 사람이 한번 내면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84년에 장코라는 사람이 그걸 뒤집어서 아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거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 아니 한 4년 전이죠. 2012년에 왓슨이라는 사람이 일부는 아리스토텔레스 거고 일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람 주장에 좀 동의를 하면서 그 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원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세상을 짓는 인문학의 힘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시학이라는 얘기를 꼽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세상을 짓는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얘기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네.
이 사람은 그 키프로스 섬에 살던 조각가였는데 그 굉장히 그 여자들한테 실망을 했던 거예요. 남자니까 분명히 연애 감정이 있었을 테고 여자를 사귀어보고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여자들 살펴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상적인 여자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상아를 구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좋은 옷이 생기면 가져다가 입히고 꽃도 꺾어다가 주고 비계에다가 벽에도 이렇게 받쳐주면서 침대에 재우고 좀 느낌이 이상하죠?
네.
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백화점 직원이 마네킹을 가져다 집에 잔뜩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는 야 이거 피그말리온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피그말리온이 너무나 그 조각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의 여신,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그걸 보면서 야 너의 감동에서 내가 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네.
피그말리온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요 장면은 로마의 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움에 너를 잃고 긴가민가 하면서 기뻐하며 착각일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는 자기가 소망하던 것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또 어루만진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이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남정미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 은유적으로 해석하죠. 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고는 없고요.
맞아요.
이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자기가 말한 거는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상아를 깎아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를 선택해서 그중에 한 20%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교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 IQ가 굉장히 높고 학습 성취도가 높다. 그러니까 그 잘 보살피면 얘네들이 굉장히 잘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 있을 때보다 월등한 성적을 낸 거예요. 아마도 교사는 특별한 애들이라니까 열심히 가르쳤겠죠.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야,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재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열심히 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효과를 냈겠죠. 근데 사실 이 실험은 그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젠탈 교수가 교사들에게 전달해 준 정보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뽑은 애들은 애초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아니었고 무작위로 선발된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걔네들이 원래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믿어주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고 격려하고 믿어주면 그저 그런 애들, 별 볼 일 애들, 없는 애들도 우등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로젠탈 교수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치 상아 조각이어도 거기다 애정을 쏟고 열망을 쏟아 부으면 인간이 되는 것처럼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우리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피그말리온한테 야 그거 상아에 불과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거나 교사한테 야 쟤는 구제불능이야 아주 그 형편없는 놈이야. 쟤한테 노력을 기울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하는 거였죠. 저는 이런 것이 인문학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밝혀주는 데 미덕이 있다면 인문학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려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과학은 디스크립티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술하는 힘이 있다면 그 인문학은 컨스트럭티브,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학에 주목했던 것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 또는 작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작가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육자, 훌륭한 경영자, 훌륭한 정치가는 지금 있는 어떤 사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주고 아름다운 나라를 그려주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것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좋습니다 내용이. 사실은 인문학의 피그말리온 효과, 사실에 깃들어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것, 인문학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아, 그런데 그냥 현실로 좀 돌아와서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대학에 계시니까 인문학이 취업이나 생계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고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교수님? 이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어떤 답변 해 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문학이 취업이나 생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인문학의 놀라운 힘을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인문학 인문대학을 졸업한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역으로 또 얘기하면은 취업이나 생계에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뭐 공대생이나 또는 경영대생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취직이 잘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저는 인문학자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여기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고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 이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다 그런 거죠. 그 인문이 뭐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저는 인문, 그럼 이 말 그대로 풀면 인에다가 문자인데 이 문이 원래 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럴 문이 아니라 문이.
문이.
예. 네, 그래서 문신 새긴다 그럴 때 문이 새긴 요런 거를 옛날 원래 뜻이 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 이렇게 하면은 이걸 그대로 풀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남긴 흔적과 자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황무지를 개간해서 밭을 갈면 우리가 문이를 새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어떤 이 세상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삽니다. 이 세상에도 남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남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생계도 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건데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리고 어떻게 남길까? 왜 남겨야 하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인간의 문의에 대한 어떤 통찰, 고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찰과 탐구의 결과가 대체로 이제 책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자체를 고민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남기는 어떤 흔적과 자취를 고민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고민 없이 생계하고 취업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대한 이 현대라는 어떤 표현이 괴물 현대라는 괴물의 설치물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 속에서 취업, 생계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그 부품, 그 속에 한 부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데만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마는 거죠. 내가 살아서 어떤 자취를, 어떤 흔적을 남길 건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 속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내가 짓는 표정이 이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면
네.
취업, 생계 이거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취업과 정말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 천착한다면 얼마나 재미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 고전학자 김원 교수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 책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직접 읽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정미 씨.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로 원제는 시작에 관하여입니다. 비극론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는 가운데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이 책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다음 중 이 책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입니다. 1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번 시학. 3번 변신 이야기.
네, 원제가 시를 짓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이와우에서 나온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유재석과 이적이 함께하는 처진 달팽이의 노래 준비했어요. 말하는 대로.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김원 교수님의 안내로 함께하고 있어요. 책의 뒷부분에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선 죽음에 임하는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인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죽음. 뭐 제가 그리스 전공이니까 그리스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일리아스에는 이 죽음이라는 게 몸에서 푸시케가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고 제가 원어를 썼는데
네, 뭔가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푸시케.
푸시케.
휴 하는.
아, 빠지는 바람 같은. 빠지는 소리?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의성어였습니다.
네, 네.
호흡할 때 이렇게 들숨 날숨 들어가는 이 숨결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숨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목숨이 끝났다 이러죠.
네, 맞아요.
목숨. 그러니까
뭐 숨이 끊어지다.
예. 그러니까 부시케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목숨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부시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숨이 딱 빠져나가면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숨을 하나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혼백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빨의 울타리로 푸시케가 빠져나간다.
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 푸시케가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하늘로?
어디로?
네. 하늘로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아, 네. 네.
일리아스에서는 지하세계로 갑니다.
지하로 먼저 갑니까?
네. 하데스 세계라고 하는데 네. 하데스란 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몸은 여기 있지만 할아버지 연백은 저 먼 곳으로 가셨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셨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게 그리스 역사에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뭐
안 보이는 세계로 내가 내 목숨이 훅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터에서 안 싸우려고 그래요. 한 번뿐인 그 목숨을 어떻게 버리고 싸우냐. 그러니까 호메로스 같은 서사 시인들이 만들어낸 게 넌 죽지만 너의 명성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싸워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그 꼽히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이렇더라고요. 인간이 동물 단계에서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이 될 때 능력을 하나 갖추게 되는데 그게 거짓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짓말.
네.
아하.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짓말.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짓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인간 사회를 꾸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리아스의 얘기도 다 그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지하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흩어지거나 숨결 정도가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야. 그 프시케는 철학적으로 잘 가다듬으면 저 아까 남정미 씨가 말한 대로 하늘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로 가. 그러니까 네가 여기 세상에 살 동안 세속적인 욕망에 휩싸이지 말고 철학을 통해서 너의 영혼을 맑게. 아까 표현으로 한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너를 깨끗하게 하면 저 세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육체를 폄하하고 영혼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 생겼죠.
네.
그 많은 해석자들은 이런 철학이 이제 중세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기독교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중요하고 하늘나라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몸을 버린 플라톤에다가 몸까지 더해놓은 게 기독교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에서는 몸의 부활도 믿으니까요.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에 관한 모든 담론들은 얘기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그 없애주고 달래주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그런 서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죽음을 어떻게 맞았나요?
마지막 장면이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아테네가 존중하는 신을 믿지 않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당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도망가시죠. 저희가 손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안 갈란다. 난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니까 왜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죽기 위해 살아왔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 육체가 나를 가두고 있어서 내 영혼이 깝깝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해방의 기쁨이고 이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꺼이 죽겠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는 이런 몸의 감각의 간섭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과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를 추구하는 즉 육체로부터 떨어지기라는 연습이었는데 그게 죽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었고 나는 지금까지 철학을 하면서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의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죽음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명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고전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는지 죽음의 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아까 말했던 일리아스에서는 죽음의 세계가 아주 음산하게 그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죽게 되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살아있는 이 목숨을 던져서 멋지게 싸우고 멋지게 행동하면은 너의 명성이 영원할 것이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밝은 세계 속에서 너의 이름이 영원히 불릴 것이다. 그러니 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원한 싸워라. 명성을 얻도록 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플라톤이나 기독교나 이런 쪽은 죽음의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이데아의 세계든 네. 예수가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근심하지 마라. 내가 곧 죽는다 해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저기 가서 너희들이 있을 집을 짓겠다. 그 소위 말하는 천국을 짓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사람 말하면 이게 최상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쨌든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겁하게 살고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속이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그 비겁함과 저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사후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당하게 살아라. 음흠. 아름답게 살아라. 네. 선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다는 거죠.
네. 고전에서나 지금에서나 뭐 비슷비슷하네요. 예, 예. 예. 오늘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고전을 친절하고 또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우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만난 고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고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전학자다 보니까 고전이 화두가 됐는데 네. 고전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살기 전에 어떤 누군가가 이 세상에 우리처럼 태어나서 이 세상이 뭐지 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남긴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는데 그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오래된 청동 거울 하나를 주워가지고 닦아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처럼 서가나 뭐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어떤 고전을 하나 딱 보는 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도 이런 고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멀리 있는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거. 나처럼 고민하고 나처럼 아파하고 또 견디고. 그래서 자기 삶과 자기 시대를 통찰했던 그런 사람들의 글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자를 만나고 한두 권 정도를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친구로 네. 옆에 둔다면 외롭지 않, 외로움을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책 꼭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빈 씨가 알려주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는 2번 시학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신 김원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첫 방송으로 인문학의 뿌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전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야가 덕분에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첨단 과학기술과 만난 오늘의 인문학을 만나봅니다.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으로 서영은의 웃는 거야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